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자랑,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이 사도권을 부인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나 이 요한과 다르게 예수님의 제자였던 적이 없었던 이 바울이 사도라는 칭호를 받은 거에 대해서 이들은 크게 부인하고 반박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크게 인정했지만 바울의 사역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사도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부터 내가 왜 참 사도로서 그렇게 하나님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또 그동안 참 사도로서 어떻게 사역해 왔는지 그 모습들을 이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교회로부터 아무런 재정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사역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 거짓 교사들, 또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사도들은 자신의 이 주머니를 채우고 돈을 벌 목적으로 말씀을 가르쳤지만, 바울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섬겨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이 바울이 자신의 사도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왔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가 사도 직분을 수행하면서 겪어왔던 수많은 고난들과 수고를 언급합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이 말은 다시 한번 이제 자기가 어떠한 일들을 해왔는지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 자랑처럼 또 들릴 거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것이기에, 아유, 바울이 왜 이렇게 잘난 척해, 이렇게 어리석은 자로 생각하지 말고 이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럼 바울이 어떤 종류의 고난을 당했을까요? 오늘 그 일일이 다 말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긴데요. 23절부터 사실 27절까지 그 목록이 쭉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이 목록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3절 중반에 보니까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한번 목록을 좀 정리해서 불러드릴게요. 투옥을 당했고요. 매를 맞았고요. 죽을 고비를 수차례 당했습니다. 그리고 24절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좀 배경을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어떤 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매를 때릴 때 40대를 때렸습니다. 근데 이 때리는 사람이 하나요, 둘이요 하고 때리다 보니까 실수로 한 대를 더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한 대로 더 때린 사람이 죄를 짓는 꼴이 되기 때문에 40대를 때리는 것이 맞지만, 혹시라도 숫자를 잘못할까 봐 한 대를 덜 치는 것이 유대인들의 이 어떠한 이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한 매를 5번 맞았다는 거죠. 왜 우리 한국도 예전에 왜 이 사또 앞에서 이 사람들이 이 엎드려서 매를 맞지 않았습니까? 40대 맞았으면 이 엉덩이가 아주 막 다 터졌겠죠. 그것처럼 이 심한 매를 맞았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25절 보니까 3번 몽둥이로 맞았고요. 또 한 번은 돌에 맞았습니다. 이 돌에 맞았다는 것이 그냥 돌 하나만 맞았다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사람으로부터 돌을 맞았으니까 정말 죽을 뻔한 거죠. 우리가 날아오는 이 골프공 하나만 맞아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이 돌에 맞았다니까 정말 죽을 뻔한 거죠. 3번 배가 파선을 당했고요. 그래서 일주일 이상 망망대해서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하며 표류했습니다. 그래서 강물에 빠져서 죽을 뻔하고, 강도를 만났고, 이방인들이 죽이겠다 위협하고요. 여기서 지금 26절 중반에 보면 시내의 위험이라는 게 있는데, 도시에서 당하는 위험이고요. 황량한 광야에서 당하는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신자로부터 오는 위험, 수고하고 애씀, 그리고 27절에 수고하여서 수차례 잠 못 들어 밤을 새웠고, 배고픔 당하고, 목마름 당하고, 자주 굶주렸고, 추위에 떨었고, 헐벗음에 고통을 받았어요. 추운 날씨 가운데 이 두터운 외투가 없어서 고생하는 거죠. 자, 바울은 이 밖에도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수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지금 사실 이 바울이 이 내용들도 다 압축해서 말했지만 이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로 썰로 풀어서 말하면 정말 책에 한 권 나왔을 거예요. 자, 근데 바울이 지금 자신이 당한 고난과 이런 극심한 어려움들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문맥이 뭐라 그랬어요? 거짓 교사들이 바울 보고 당신은 사도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문맥 가운데서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참 사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수고를 내가 감당하고 이 고난을 내가 끝까지 인내하려 했겠습니까? 아니 정말 내가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단순히 이거 내 개인의 영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내가 굳이 이런 수고를 하고 이런 극심한 고통을 참아가면서 내가 이 자리를 버텼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볼래요? 양을 지키는 사람도요, 이 아르바이트생이 예를 들어서 양을 지키면 이 맹수가 와서 이 양을 물어가면 그냥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갈 겁니다. 하지만 이 양을 지키는 사람이 그 주인이라면 그러진 않을 거죠. 성경에 보니까 참 목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맹수를 쫓아가서 그 목을 붙들고 그 입을 열어서 그 입 사이에 있는 양을 꺼내온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삭꾼은 어떻습니까? 맹수가 오면 그냥 양 버리고 도망가는 거죠. 이 시대에도 이 거짓 사도들이 그랬다는 거죠. 교회 안에 가만히 교묘히 찾아왔던 이 거짓 사도들은 교회 안에 고난이 있고 또 목회가 어려워지면 그냥 다 내려놓고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도시에 가서 또다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던 거죠. 바울을 비난하고 모함했던 이 거짓 사도들은 사실 결코 고난을 당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양을 위해서 지금 목회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역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고난이 찾아오니까 그냥 짐 보따리 싸가지고 바로 그냥 떠난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수고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3절부터 27절까지 바울이 열거한 고난과 수고의 목록들을 볼 때 옛날에 왜 우리도 막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온 전역한 이 사람들이 와서 막 군대에서 있던 이야기들을 막 그 술자리에서 막 자랑하듯 막 이렇게 풀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막 그런 것처럼 아, 내가 사역하면서 말이야 이런 것까지 했어. 지금 이런 식으로 막 거들먹거리는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지금 그는 자신이 겪어왔던 이 고난과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도가 아니라면 내가 굳이 이런 것까지 참았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여주기에 부득불 자랑이라는 어리석은 방법을 지금 택해서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 사람들은 이 거짓 교사들의 이 외모와 그리고 그들의 뛰어난 이 언변 솜씨, 말 주변에 보고서 야,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인간적인 외적인 요소들이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별해주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오히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할 만큼 정말 사람이라면 참아낼 수 없을 것 같은 그 극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헌신과 수고를 포기하지 않는 그 자기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참된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걸어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는 자신의 전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지 않은 자라면 절대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증거하는 자로 불러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거 절대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신 앞에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도망갔던 거짓 교사들과 그리고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며 그런 자들과 다른 고난과 수고를 감내했던 자신의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그의 사도권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의 삶으로 좀 가져와 봅시다. 이 내용이 사실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요 편안하고 좋은 날에는 사실 누가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사람 좋고 그냥 예배 열심히 참석하면 아유 저 집사님 믿음이 좋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 사람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가 광야의 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이 찾아오면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삶이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바로 원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앞에서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구별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정말 이민자의 삶이 힘들고 버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일에는 물불 안 가리고 열심을 다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 자기가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일들을 등한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만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은 그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심지어 그의 삶이 복음으로 참되게 변화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겪는 고난이야말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을 입증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누가 목자고 누가 사꾼인지 어떻게 알아요? 맹수가 올 때 구별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언제 구분됩니까? 고난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할 때, 수고하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참된 신앙과 믿음의 분량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성품이 더욱 성숙하고 단련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요 일부러 불 가운데로 뛰어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고난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상시에 평안할 때 우리의 믿음이 진실될 수 있도록 그것을 늘 주의하고 경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능히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23절부터 27절까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한 고난의 목록을 쭉쭉쭉쭉쭉 이렇게 나열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가슴 한 켠을 매우 이렇게 탁 치고 간 부분이 있었어요. 제 마음을 너무 찡하게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했던 이 모든 고난을 일일이 다 이렇게 장황하게 나열한 이후에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당한 고난 말고도 내가 당한 많은 고난들이 있지만 그거 접어두고서 내 마음을 날마다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바울의 마음을 억눌렀고 있던 고통,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었을까요? 28절에 그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자, 28절 다시 보세요. 이 외의 일. 여러분, 제가 이 밖에도 정말 셀 수 없는 고난, 그리고 극심한 수고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고사하고 그런 것은 좀 옆으로 내려놓고 내가 정말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오히려 날마다 내 마음속에 눌리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28절 보니까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것은 내 속에 눌리는 일이라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매를 맞고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뭐 이러한 이 모든 이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정작 힘들게 했고,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자신의 육체적인 안위와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아, 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지금 잘 지내고 있을까? 아, 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려나? 아, 저기 어느 교회 암흑의 성도 지금 시험 들어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는데 다시 돌아왔으려나? 아니, 어느 교회에 이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아, 그 교회 문제가 잘 해결되었을까? 하지만 어느 교회 분쟁이 일어나서 성도가 서로가 팔을 가르고 싸우고 있다는데, 아, 지금 그 교회 괜찮을까? 이 교회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 염려하고 노심초사했던 바울의 이 가슴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무나도 극심한 이 고난을 당했어요. 진짜 이 사람들로부터 이 돌에 맞아 죽는 가운데서도 그 모진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그 가슴 안에 꺼지지 않는 불타는 영혼을 향한 사랑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야말로 저는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29절에 한번 이렇게 눈으로 보세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이 말이 이런 거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가운데 약해졌다면, 병들었다면 내가 병든 것처럼 내가 아파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믿음에서 미끄러져서 실족했다면, 시험 들었다면 내가 시험에 든 것처럼 내 자신은 아파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걸려 넘어지면 내 마음이 새카맣게 타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진짜 바울의 모습인, 바울의 살아갔던 모습인 거죠. 너무나도 교회를 사랑했던 한 사람, 너무나도 교회를 또 성도들을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이 한 사람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가르침을 반박하는 자들을 향해 바울은 정말 할 수 있다면 자기의 가슴을 도려내고 이 가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31절에 너무 답답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을 애타게 그리워하는지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 앞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내 안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아,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내 인생에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아, 비즈니스도 너무 잘 되고요. 큰 집에서 살고요. 내 자녀도 좋은 명문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높은 연봉 받고 삽니다. 아, 나는 정말 신앙생활에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며 이러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그러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부지기수입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자랑할 수 있는 게 고작 그런 거라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불타오르는 불꽃 같은 사랑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주님을 내가 이만큼 사랑해왔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그의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자랑하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고의 자랑이었습니다. 성도를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사랑.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며 그러한 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또 그것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또 그 섬김과 헌신을 주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